고대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마치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늘날 청소년 문제를 두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저 어제는 한 총장님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분이 박 목사님을 뵈러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자기는 박 목사님을 뵈야 에너지를 얻는다면서 이렇게 한 번씩 목사님을 뵈야 된다고. 지방에 사립대학교에 이렇게 재직 중에 계시는데 그 이분은 이 교육계에 아주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청소년들을 이끄는 IYF나 굿뉴스코어나 이런 마인드 교육을 보고 이분은 감탄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전에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도 이제 몇 번 만난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답니다.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서 이걸 우리 교육에 접목을 해야 된다. 마음의 세계를 배워야 된다. 오늘 청소년들이 지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요즘 학생들이 도덕을 안 배운다 하더라고요. 과목이 없대요,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어졌는지를. 있어요? 학생들 도덕 있어요? 예?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으니까 어디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자는 걸 배우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세계를 어디 가서 배우냐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집중교육 이래가지고 음악이나 체육 이걸 갖다가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버린대요. 막 1년치, 3년치 한꺼번에 한 주간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엔 안 한대요, 보면은. 그런 제도도 뭐 도입되고.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분이고, 예전에 또 교육부 장관 자리에도 물망에 올랐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성향하고 자신하고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자신을 안 좋아한다. 근데 이제 이분은 교육에 대해서 이분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을 안 알아주지만은 이분은 목사님을 막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여기고 목사님을 뵈야 자기는 에너지가 충전된다면 힘을 얻는다면서. 그러면서 해외에 일어나는 그 반응들, 해외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들을 만나고 자기들 그 학교에 이런 과목을 갖다가 접목하겠다, 또 자기 교사들을 이런 교육을 시키게,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교육계에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이 가치를 안대요. 그러면서 해외 나가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이 해결책이 없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 길을 딱 제시하니까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장관 포럼에 전 세계 20개국 장관들이 매년 우리가 하는 포럼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분들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교육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그 가치를 아니까 일부러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마디씩 또 듣고 나누고 이러면서 힘을 얻는다. 홍콩에서 제가 한 교육자를 만났을 때도 이분도 우리가 하는 교육의 가치를 알고 있더라고요. 홍콩에서 계속해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콩은 땅이 좁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고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데 연쇄적으로 계속 그것도 대학생들이 뛰어내리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달에 홍콩에 가서 교육자 포럼을 해야 되는데 주제가 이제 바로 이 자살 문제입니다. 제가 좀 이제 뭐 마인드 강연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는 파트 중에 이제 자살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원인을 좀 알고 싶은 홍콩의 젊은이들이 왜 자살을 할까? 그럼 홍콩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은 이제 중국에 반환되어서 중국의 한 도시죠. 그래도 여전히 그 이제 체제는 유지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콩에 장로님들 또 임원들 모임을 하러 갔을 때 홍콩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산 속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뭐 휴양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숙소가 지어져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곳이에요. 단층으로 이제 탁. 근데 이제 거기에 한 채 방이 이제 두 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이제 한 다섯 명 정도 잘 수 있는 이런 이제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홍콩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숙박을 하는 1인당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홍콩의 물가로는 굉장히 싼 겁니다. 그만큼 복지 제도도 이제 잘 돼 있는 거죠. 보면 아주 싼 가격에 그런 데 와서 가족들 단위로 와서 휴양도 하고 또 학생들 와서 캠핑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홍콩은 모든 게 이제 면세입니다. 그 홍콩에 여행을 가는 사람은 홍콩 가서 물건만 잘 사와도 비행기값 빠진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안 사와가지고 가기는 자주 갔지만은 늘 손해보는 느낌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살 것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근데 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살하는 원인에 대해서 강연을 해야 되니까요. 교육자들에게 원인을 이제 밝히고 그 해결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게임 중독 문제는 없더라고.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청소년들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게임 중독 이야기 막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보면은. 왜 게임에 중독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게임에는 중독 안 되는데 청소년들이 알코올에 중독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미혼모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홍콩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보니까, 이 홍콩은 이제 이 서비스 사업이 발달돼가지고 금융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이 발달돼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국처럼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건 아닌데 이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홍콩에 자리 잡고 사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제 그런 레벨에 있는 분인데 이 자녀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 뭐 또 이제 몇몇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홍콩에 가서 청소년 자살 문제 때문에 강연을 하러 간다는 것과 또 해결책을 제시하러 간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제가 이제 가서 강연을 하는 건 뭐 자유롭게 해서 할 수 있지만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 자살률이 1위인데 물론 청소년 자살률은 1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2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물론 이런 나라에 있다 보니까 더 연구해서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를 만나면은 자살하려고 했던 청소년들 또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받고 군대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부대원의 자살을 막아서 그 부대장은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청와대 경호부대라고 아주 특수한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군인들이 군복을 그냥 군복을 입는 게 아니라 군복을 맞춰준다 하더라고요. 양복 맞추듯이 치수 재가지고 몸에 딱 맞게 맞춰준대요. 그리고 야식도 막 나온대요, 보면은. 뭐 햄버거, 피자, 뭐 이렇게 영부인 이제 뭐 이렇게 하사품 이래가지고 그 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주 특수한 부대인데 거기 오는 부대장은 성진 케이스랍니다. 근데 지금은 부대에서 뭘 하고 있냐면 관심사병이라고 해가지고 요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관심사병 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제도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IYF 출신 학생이 그런 제도가 없는데도 자기 밑에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아 쟤는 마음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친구다. 쟤를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후임한테 쟤 앞으로 안 보이면 30분 이상 안 보이면 내한테 보고를 해라.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보고가 오는데 걔가 안 보이는데요. 찾아봤냐?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는 숨을 데가 없어요. 짱 박힐 데도 없고 이제 그 찾아봐도 없던데요. 화장실 가봤어? 예, 가봤습니다. 없던데요. 야, 화장실 가서 일일이 문 다 열어봤어? 아니 그렇게는 안 했어. 화장실 가서 불러니까 대답이 없던데요. 숨을 곳이라고는 없으니까 화장실로 달려간 거예요. 문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데 마지막 문이 딱 닫혀있는 거예요. 노크를 해도 반응도 없고 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옆에 화장실로 가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보니까 벌써 손목을 끈 거예요. 피가 낭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그 병사를 살렸어요. 그 부대장은 이 IYF 출신 우리 형제를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게 자살로 이어졌으면 자기는 진급이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대 내에서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군 생활을 너무너무 편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장이 새 워카가 나왔는데 신던 워카를 보통 장교들한테 이렇게 주는데 자기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주더래요. 그 대대장 워카를 신고 다니니까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저 녀석 저거 대대장 워카 신고 다니는 녀석 해가지고 아무도 고참들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고 장교들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나중에 제대를 하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까 대장님이 부조를 보낸 거예요. 내가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서 못 가. 내가 꼭 가고 싶은데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 내가 가지는 못한다. 나 결혼하고 나면 한번 와라. 밥 사줄게. 그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분이 이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대학생들도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군대를 가니까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ROTC 마인드 교육을 하러 가면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간에 서울에 있는 산재대학교의 ROTC 후보생들에게 마인드 강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자주 이제 갈 길이 기회가 있는데 우리 교육을 한번 받아본 단장님들은 우리한테 그 교육을 다 맡기려고 합니다. 16시간 그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우리한테 다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장교가 될 건데 중대장이 될 텐데 자 이런 학생도 중대장의 일반 병사도 마음의 세계를 배우니까 자살을 막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얼마나 수많은 병사들이 거쳐가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제가 한번 세종대 ROTC생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이런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했더니만 학생들이 이 부분에 막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통 저한테 이제 뭐 한두 시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 학교에서 할 때는 한두 시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리조트에 가서 연수할 때라서 아마 그랬겠죠. 학생들이 이런 데 나오면은 강연 듣는 데는 관심 없으니까 막 그 시간을 팍 줄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한 40분 정도 강연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마치고 나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더 막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인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세계들 이건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마인드보다 더 신령한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늘 자주 표현을 합니다. 마인드 교육은 이유식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걸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맛볼 만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식으로 그들에게 준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귀한 걸 조금 떼가지고 이유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주는데도 전 세계에 있는 교육자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방향을 잃고 방향 없이 표류하던 그 배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표류하던 배가 큰 배를 만나가지고 그 줄로 연결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류하던 배가 엔진이 달려있는 배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연결하고 싶겠죠? 이 배는 이미 고장이 났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데 엔진이 달려있는 배를 만나면 그 줄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우리와 연결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연목 목사님 몽골에 가서 그 총장들 몇 분에게 마인드 강의를 했는데 당장 이런 분이면 박사학위 받아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어느 날 박 목사님께서 며칠 전이에요. 얼마 전에 자네들 다 박사야. 자네들 박사 밖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러시던 거예요. 우리 속으로 우리가 무슨 박사야 했는데 우리가 하는 해왔던 활동해왔던 것 우리가 하는 강연 듣고 총장님들이 이런 분이라면 박사학위 줘도 충분한 자격이 된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 우리를 안 알아주지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배우는 이 마음의 세계도 영적 세계는 사실은 마인드의 세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현 형제가 오늘 지휘하면서 사회를 보기를 그 일반 교회 사람 만나고 주눅이 들었다 하는데 아니 주눅 들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그런 문제들을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은 예비를 해놨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온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 삶 속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냐는 거예요. 아, 너무 하기 싫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싫은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광경 잘 볼 수 없죠. 옛날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뭐냐면은 집집마다 애들 혼낼 때 그 동네에 살다 보면은 야 이놈의 자식 너 빨리 안 가나 하고 이제 막 엄마가 뭐라 하면 애가 한 대 얻어맞고 막 울면서 막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심부름하러 간다든지 가기 싫은 곳을 가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어릴 때 그러잖아요 보면은 어릴 때 또 엄마가 또 어디 장보러 가면은 또 따라간다고 해요 안 간다고 해요? 따라간다고 하죠. 그럼 엄마가 뭘 해요? 옛날에는 십리길을 걸어서 장보러 가면 얘가 틀림없이 못 가는 걸 아니까 엄마가 집에 가라고 하죠. 그러면 떼쓰고 따라간다고 떼써야 안 써요. 떼쓰면 어떻게 해요? 예? 한 대 막 등짝을 한 대 때려가. 너 빨리 집에 안 가. 하면 어떡해요, 엄마. 울면서 집에 가죠, 억지로. 엄마 따라가고 싶은데. 옛날에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요즘 누가 자식을 그래 키우냐는 거예요. 자식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지. 옛날에는 눈물을 흘리며 얻어맞아가면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안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그런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 와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가는 삶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나 정말 부담스러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가본 적이 몇 번 있는가 보니까, 야, 정말 우리 삶 속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우고, 이래 살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에스더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본 적이 신앙에 몇 번 있나. 그렇게 해보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올 텐데, 근데 문제는 마음 꺾기 싫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마음 꺾기 싫어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삶을 경험을 못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마음을 어떻게 꺾어야 안 꺾이시는 걸,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마음을 꺾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는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세 가지 조건이죠. 뭡니까? 첫 번째,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보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이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판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꼭 틀렸기 때문에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맞아도 이건 부분적으로만 맞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죽어도 후회 안 한다는 마음이 들어도 그건 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생각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난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버려야 되죠. 자, 그래서 마음을 꺾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신앙을 생각하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단순하다. 왜냐?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AS라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제품 가운데 AS가 필요 없는 제품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제품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누가 어느 회사가 AS를 잘해주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아, 이 제품이 AS가 되냐 안 되냐, AS를 잘해주냐 안 해주냐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요즘 대기업들 만드는 제품들 AS 얼마나 잘해줍니까? 여러분 AS 신청하면 기사가 방문하죠, 그렇죠? 그 기사가 방문하고 하면 끝입니까? 센터에서 다시 전화 오죠. 고객님, AS에 만족하십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대놓고 아니요, 매우 불만족하고 이래 해봐요. 그러면은 당장 AS 기사가 다시 달려요. 고객님, 뭐가 잘못돼가지고 매우 불만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당장 달려와요. 왜? 이게 자기들 그 점수에 다 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를 만족시켜줘야지. 그것까지 확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자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AS를 이제 부르면 이 AS 기술자들이 와서 고쳐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기술자, 정말 뛰어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생각을 한 거예요. AS 하기 쉽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오래전에 세탁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탈수기를 사용하다가, 우리 젊은 학생들은 모르죠. 탈수기만 나와도 얼마나 좋았어요. 모친도 그렇죠. 겨울에 그놈 빨래자가 늘어놓으면 얼어붙어가지고 마르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탈수기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얼어붙지 않고 말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그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세탁기가 나오니까 또 얼마나 좋았어요, 보면은. 근데 어느 날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AS를 부르니까 AS 기사가 와서 세탁기를 뜯어서 고치는데, 세탁기 안에 있는 기판은 실리콘으로 기판 위에 다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실리콘을 파내고 그 부품을, 원인이 되는 부품을 찾아내가지고 다시 갈아 끼우고 거기다 다시 밀봉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기사들 없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통째로 갈아버려요, 기판을. 통째로 떼가고 딴 기판 연결해주고 갑니다,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모듈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AS 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도, 전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금만 배우면 가서 뭔 고장, 아니 그냥 기판 통째로 다 갈아버리고 그냥 새로운 거 끼워주고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고장난 이거는요? 센터에 가져오면은 그 센터에는 진짜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고쳐가지고 또 예비 부품으로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장나면 이거 갖다 바꿔주고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AS 해주는 시간도 금방 해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발달한 거예요.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거보다 더 발달하면요. 자, 여러분 애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째로 바꿔줘버리는 거예요. 고장났다 하면은 그냥 통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시험도 들고 또 나답빠지기도 하고 또 막 강팍해지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걸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신앙에 문제 일어나면 끝일까요? 아니면 AS 받으면 될까요? AS 받으면 돼요. 여러분 혹시 현대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 딴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 차가 자꾸 고장나는 분이 있던가요? 새 차를 샀는데. 현대자동차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냐면, 고장난 부분이 3번 고장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혜택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이 나면은 AS를 해주는, 무상 AS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고장으로 적나 안 적나를 봐야 돼요. 다른 걸로 적어놔요. 똑같은 고장이 와도 왜 새 차로 안 주려고. 근데 원래 회사의 정책은 그래요. 똑같은 고장, 똑같은 부분에 3번 고장 나면은 새 차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회사의 정책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또 그랬으면 좋겠죠. 똑같은 시험 세 번 들면 그냥 새 걸로 그냥 바꿔줘버리면 그냥. 그러면 좋겠죠. 예? 시험 한 번도 안 든 새로 새 걸로 바꿔주면 좋겠죠. 예?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시험 세 번 들면 새 걸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들어도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새 걸로 바꿔준다는 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있게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늘 하나님이 새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험 들면, 자, 여러분들이 시험 들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제의 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눈 떠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저지른 육신적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제까지 저지른 육신적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웠고 시험 들고 어제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고장이 나면 날마다 새 차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여러분 좀 타다 보면은 고장 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날마다 바꿔주면. 언제든지 고장 나면 새 걸로 바꿔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엄청 비싼 헤드폰을 가지고 있더니 누구 거냐고, 자기 친구 거래요. 그 이걸 왜 가져왔냐고 하니까 친구가 쓰라고 줬대요. 빌려줬대요. 왜? 하니까 이 회사 제품은 1년 안에 고장이 나면 새 걸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고 친구도 빌려주고 막 써서 고장 내라는 거지. 이제 고장 나라, 고장 나라. 막 1년 실컷 쓰고 고장 나면 새 걸로 바꿔주니까 니도 써봐라, 니도 써봐라. 그냥 막 굴리는 거예요, 보면은. 왜? 고장 나야 그 새 걸로, 지금 1년 안에 지금 고장 나야 지금 새 걸로 바꿔주니까 아예 그냥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 들어볼 만 안 해요? 하나님이 새 걸로 바꿔주는데, 예? 하나님은 1년 안에 시험 들면, 구원받고 1년 안에 시험 들면 바꿔준다는 게 아니고 날마다 바꿔준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날마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한때는 복음을 사랑했는데, 그래 나는 한때 그래도 내가 복음이 좋아서 참 복음을 위해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제의 내가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려면 디모데후서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이 말씀 한 말씀 안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를 자세히 보면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예? 물고기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밥상에 물고기가 안 올라온 지 오래돼가 물고기 구경한 적이 없시오 하고 어째 생겼는지 다 잊어먹었다고 합니까?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가 생선을 안 주더라고요. 저는 바닷가 사람이고 제 아내는 강원도 사람이라서 나물에다가 막 감자밥에다가 막 희한한 걸 좋아해요. 보면은 제가 생선 좀 달락하면 비린내가 난대요. 없어가지고 뭐 이제 뭐 못 사주는 거는 뭐 문제 안 돼요. 냉장고에 있는데 냉장고 있는 걸 아는데도 생선을 안 구워요. 보면은. 지금은 이제 둘 다 이제 합의가 잘 돼가지고 생선도 잘 먹고 둘 다 그 다음 산나물도 자 오늘도 제 아내가 그 산나물 꼭 먹으라고 누가 이거 갖다 준 건데 오늘 안 먹으면 대중도 집회 일주일 뒤에 오니까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제 아내 말을 또 제가 엄청 잘 듣잖아요 보면 그 산나물을 또 이제 먹고 왔는데 제가 안 좋아하면 먹겠습니까 보면은. 여러분 물고기를 생긴 걸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너무너무 약한데 물 속에서는 굉장히 날렵해요. 물 속에서의 이 물고기는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유선으로 생겼고 너무너무 물살을 헤쳐나가기 좋도록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는 물 속에서 강하죠. 물고기는 물 속에서 빠르죠? 예.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사람들조차도 무서워하는 게 상어죠? 백상아리, 이런 상어 무서워하죠, 그죠? 여러분, 상어를 물 속에서 만나니까 상어가 무섭지, 물 밖에서 상어 만나면은요, 100m 몇 초에 뛰겠어요? 무섭겠어요? 우리 할머니들도 도망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고 상어가 따라오네. 나 도망가야 되겠네. 난 지금 빨리 그것도 못하는데 어쩌지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상어는 물속에서 강해요. 자,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강하냐면은 은혜 속에서 강하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밖으로 딱 가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은혜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마치 상어가 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하고 같은 거예요. 지 아무리 강한 상어라도 맥을 못 추는 것처럼 지 아무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은혜 밖으로 딱 가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냥 은혜를 입으라는 말인갑다.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든지 은혜에서 딱 떠나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동안은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은혜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은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은혜 안에 있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사단이 우리를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밖으로. 그래서 사단이 뭘 하느냐? 생각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자인데 사단이 여러분 개개인들을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이미. 근데 자신의 마음이, 신앙이 은혜 안에서 떠나버리니까 행위에 매이게 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되겠다. 나 아무짝에 쓸모없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을 해? 자, 여러분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사단이 그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갈라디아 교회에 사단이 그 방법을 쓰니까 그 교회 전체도 그게 먹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성경 1장을 찾아보십시오.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은혜에서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은혜에서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이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속에서는 너무너무 자유로운데 은혜에서 딱 떠나버리니까 모든 것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5장 1절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메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에서 떠나면 종의 멍에를 메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강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형편없는 모습 여기에 매이도록 은혜에서 크게 매여가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그 물고기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고기가 뭘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한 번도 은혜 밖에서 강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은혜 밖에서 지금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보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레아가 총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알력이 부족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보면 기도원 가장 지파 중에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이고 그 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은혜로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가 되는데요. 은혜 안에서는 너무너무 강한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물 밖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물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네가 은혜에서 떠나면 한없이 약해지고 은혜에서 떠나면 보잘것없는 자가 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만 강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약하디 약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형편없는 자다. 그건 은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겁니다. 언제는 여러분이 온전했는 줄 압니까? 언제는 좀 괜찮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밖에서 강하려면은 은혜 밖에서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왜 아담을 창조했는지 압니까? 가장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장 완벽한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이 아담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죄의 정욕도 없었습니다. 죄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죠, 그만하면? 사람들이 뭐 성화된다고 뭐 깝치고 뭐 성화된다는 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아담은 성화됐어요. 근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그럼 아담 속에서 죄의 욕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죄의 욕구가 일어나요? 근데 자 아담은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욕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의 욕구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담에게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에게 넣어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같이 죄의 욕구가 안 일어나는 아담도 약하지요? 약하디 약하지요? 그러면 이미 죄가 들어와서 죄의 정욕이 역사하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강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말고는 은혜 안에서 말고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넌 은혜 밖에서는 절대 강해질 수 없으니까 넌 은혜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내가 은혜 밖에서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구나. 반대로 은혜 안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온전해질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신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 밖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은혜 밖에서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 은혜 밖에서는 의롭담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의롭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합니다. 그럼 너 죄 안 짓냐? 그래도 나는 의롭다고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뻔뻔스럽다고 하죠.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다고 할 때 사단은 여러분에게 뻔뻔스럽다고 할 겁니다. 네가 온전하다고, 네 같은 인간이 온전하면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단이 은혜 밖으로 끌어내는 소리인데 그 소리에 끌려가요. 자, 그래서 은혜에서 딱 떠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왜? 은혜 밖에서 온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청소년들 가운데 누구 말도 안 듣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 말을 다 무시하고 부모님 말도 무시하고 선생님 말도 모든 말을 다 무시하는. 자, 그런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해봤습니다. 아이와이프를 하면서 팀장을 하고 교장을 하다 보면 그 팀에 그 학교에 제일 문제 있고 교재 안 되는 학생들은 다 데리고 와요. 그런 학생들하고 교재를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아, 이런 학생들은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고 어른들에 대한 반항이 아니고 선생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때로는 정말 부모님이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놈 자식아 너가 왜 그러냐, 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부모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 되겠냐, 근데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대해 반항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서 벗어나서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건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안 돼야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보고 은혜 밖에서 강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4절 3절부터 봅시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면 군사가 약해 빠져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까? 강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은 좋은 군사예요? 아니면 약해 빠진 군사예요? 예? 좋은 군사예요? 약해 빠진 군사예요? 그럼 꼭 중간이 있어요. 나는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중간쯤 된다. 사람들은 늘 중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했습니까?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넌 이미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좋은 군사야. 난 좀 어려움만 오면, 형편만 오면 나자빠지는데, 좀 부담스러우면 피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은혜 밖에서 가면 형편없죠. 자,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은혜 밖에서 여러분 보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은혜에서 떠나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늘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내 행위가 어떻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마음에 아멘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미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되려고 해봐요. 그거는 되려고 하는 거는 은혜에서 떠난 마음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건 은혜에서 떠난 마음이에요.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가 되려고 한다 그건 길을 잘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용을 써도 다시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어제 나는 죽고 없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좋은 군사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그래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속에 어떤 소리, 야 인간아 너 해도 너무한다 그런 소리 올라오던가요? 예? 그게 어디로 끌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합디까? 은혜 밖으로 끄집어냅디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그 상황을 보면 아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은혜 안에 가니까 정죄함이 없는데 그렇게 나름 깨끗하게 살았던 성경과 바리새인들도 은혜 밖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합니까? 은혜를 떠나게 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면서 이들은 은혜 밖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달리 길이 있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고 그들 마음에 들어지는 정죄하면서 벗어날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양심의 가책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때 사단은 우리를 은혜 밖으로 끌어내서 뻔뻔스럽다고 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부인회를 하는데 우리 실버들이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부인의 간증을 참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듣고 부인에 맞추고 점심 먹으면 제 아내한테 여보 실버들 기억력 없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그치? 하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력 없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얼마나 기억력들이 좋으신지 무슨 말 했고 이 말 하고 이 말 하고 상대방은 이 말 하고 나는 이 말 했는데 이 말 하고 그 어떻게 다 기억해가지고 말을 하는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 세상에 옛날에 막 저기 어디 동인천인가 어디 있을 때 인연극 했을 때 그 김만수 사형수 김만수 대사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대사를 지금 그 몇 년 전에 대사인데 그걸 막 사형수 김만수가 대한민국 법으로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법으로는 의인이다 하고 막 다
막 그런 대사를 막 줄줄줄줄 외우면서 막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는데 옛날에 왜 그 여러분 혹시 무슨 영화 아십니까? 예? 소리 없는 영화 나오면 이제 변사가 나와가지고 그 대사 역을 다 하는데 아 인형극은 막 인형을 하고 있고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대사를 다 막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너무 이제 부인의 간증이 은혜로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은혜 속에서만 강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형수 김만수가 내가 죄가 없다 하니까 네가 죄가 없으면 네가 지금 사형수인데 죄가 없다는 뻔뻔스러운 거죠.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은혜 속에서 강한데 너희들은 왜 은혜 밖에서 강하려고 하느냐. 야 나도 내가 은혜 밖으로 딱 가면 난 너무너무 약하디 약한 자가 된다. 나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다. 나는 은혜 안에서만 강하다. 나 은혜 안에서 온전하고 나 은혜 안에서 좋은 군사지. 은혜 밖에 가면 나 형편없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했습니다. 나도 은혜 안에서 강했는데 너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약한 것은 은혜에서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약한 거구나. 야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 죄인으로 살듯이 내가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약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구나. 그럼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은혜 밖에서 강해지려고 한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은혜 밖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거고 외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밖에서 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밖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밖에서 신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는 신령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은혜에서 떠나서 보면 우리는 형편없는 자들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형편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은혜 안에서 의롭다고 할 때 뻔뻔스럽다고 하듯이 사단이 종교인들이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하다고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네가 온전해. 네가 그 모양 그 꼬라지인데 네가 온전하다고 은혜 밖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아,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강할 수 있는 자다.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자다.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좋은 군사지. 그래 은혜 밖에서 보면 이런 나를 보면 뻔뻔하다고 볼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에서 떠난 삶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은혜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 은혜에서 떠나느냐. 너 은혜에서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 너 종의 멍에를 메고 약하디 약한 자로 형편없는 자로 거기서 네가 벗어나려고 벗어날 수 있느냐.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너무 쉽게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너무너무 좋다. 내가 어제 육신적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어제의 나는 죽고 나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은혜에서 벗어나면 또 그거는 형편없는 그런 자가 되겠지만 은혜 안에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 수 있는 그게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은혜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도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도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군사가 되는 것도 유일하게 은혜로 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온전할 수 있는 자고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말 못한다면 여러분은 은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에서 속히 떠나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을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온전하다고 말을 못하구나. 여러분, 시몽수 형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지금 복음 전도자가 돼가 어제도 무대 만드는데 체육관 무대 그 목수 일 하는데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하의 술주정뱅이였는데 그가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술 한잔 마시고 술잔 내려놓으면서 온전하다고 해요. 성경에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으니까 단지 은혜 안에 들어간 것 말고는 없습니다. 행동을 바꾼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은혜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서 술 꺼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야, 너 양심이 있지?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 그런 삶을 살아도 되겠냐? 아무래도 안 되네. 약하디 약한 형편없는 그런 자가 지금은 강하디 강한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간정의 주인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부분에 변화시키는 부분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골치 아픈 거예요. 사단이 봤을 때 심홍섭이라는 사람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다 은혜 밖으로 끌어내가 약하디 약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심홍섭이라는 사람이 은혜 아래 다시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나도 되겠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고 했는데 그래 고난을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유일하게 은혜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좋은 군사지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한계가 오면 약하디 약해 빠졌고 나자빠지지 인간적으로 착한 거, 선한 거, 성실한 거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것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지 은혜 밖에서 선한 거, 은혜 밖에서 충실한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은혜를 벗어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난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됐구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근데 내 마음이 은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구나. 다른 것 다 두고 여러분 마음만 옮겨오십시오. 다시 은혜 안으로. 은혜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서는 강한 자가 됩니다. 온전한 자가 되고 좋은 군사가 되고 귀한 일꾼이 되고 은혜 밖에 가면 형편없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